오늘 이제 저희들이 12장 후반부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전반부를 통해서는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모세보다 또 여호수아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5장부터 한 4장 후반부 5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르침을 하다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좀 책망을 하죠. 이렇게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있구나. 그래서 무지와 또 미성숙에 대해서 그리고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더그 격려를 하면서 너희들은 더 나은 그런 구원의 자리에 속해 있다라는 거 내가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참 서로서로 잘 돌아봐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다시 된다. 어떤 뭐 태풍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밀어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영혼의 다시 되는 게 바로 이 소망이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장부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더 탁월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첫 언약의 그 제사장 제도는 다 폐하여졌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 언약이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드린 제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한번 드려졌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속죄 제사를 그분이 이제 완성하셨다. 그래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예수님의 그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기를 너희들이 바로 인내로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구원의 이제 완성이죠, 완성.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완성을 너희들이 오래 참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바로 이 믿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게 만들었던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또 창조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두 번, 그 다음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 그리고 이제 모세로 시작이 되는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정착부터 이제 참그 구약이 마무리되는 그 시기까지 모든 믿음의 그 선진들을 우리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절정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제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권면은 뭔가 하면 이제 12장부터는 12장 전반부는 우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개인.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도전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는 경주하는 자들이니까 벗어버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이 경주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는데 오히려 훈련으로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아마 좀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 그리고 징계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 징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그리고 친딸이 되는 명백한 증명서가 바로 이 고난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모든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깨닫고 우리의 연약해진 손과 피곤한 우리가 연약한 손과 또 피곤한 그런 무릎들 이것들에 힘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앞에다가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곧은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들의 상한 그런 발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에 힘을 불어넣고 말씀을 통해 곧은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발이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이 신앙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12장 전반부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후반부의 말씀은 공동체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지만 그 다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느냐?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기에 이것이라는 말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지속되는 그런 교제, 만남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우리 교회 이제 그 장식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영어 표현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영어 표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뭐 문서팀에서 이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 표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같은 말이지만 같이 걸어가는 Working with God. 그 다음에 Blessing the world.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언제나 순서가 그렇습니다.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거룩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Blessing the world.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서 만들어지는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것이 없으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없다면 주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또 하나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너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너희들 가운데 선뿌리들이 날 수 있다. 공동체 가운데 선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리가 음행하는 자, 이것이 선뿌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양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스와 같이 망령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에스는 결국 그 팥죽 하나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가 그냥 말이지만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팥죽 배고픔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 정말 동생한테 그거를 팔 때 정말 넘어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동생한테 이거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말 넘겼으면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려고 했을 때, 아이고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장자의 명분을 몇 년 전에 동생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장자는 야곱입니다. 야곱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축복받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해 주려고 할 때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말로는 야곱한테 넘겼지만 자기는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냥 말로만 했겠죠. 말로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소위 가인, 그 야곱과 에서 사이에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말만 했습니다. 말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넘기겠다 말만 했단 말이죠. 말만.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기 보시면 정말 자기는 말로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정말 축복받을 그 기회를 눈물 흘리면서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에서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특권을 말로 그것을 망령되이 팔아버렸을 때, 그것을 팔아버렸을 때 정말 그것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그 놀라운 기회들을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구하여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든가 예수님을 믿는 이 특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말로서 너무 쉽게 그것을 팔아버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잘못들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CTS를 한번 그것이 이렇게 기독교 TV를 한번 보니까 서유석 씨, 이렇게 우리 가는 세월을 불렀던 서유석 씨가 한번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분이 그 훌륭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지금 요즘은 그 서울에 교통방송 그걸 하다 보니까 교회 주차를 감당을 하셔가지고 아마 하여간 다른 교회에서 거의 뭐 이렇게 부탁을 할 만큼 아이가 뭐 탁월하게 그 사역을 주차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대단하시구나. 한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 주차에 가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아나운서가 아니 그래 이제 서 집사님 근데 장로님이 되시려고 하셨는데 그래 본인이 그걸 안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유석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구만요. 아이, 제가 그때 참 그 이야기가 잊을 수가 없었는데 아, 말도 마십시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직분을 이렇게 주시려고 했는 것을 내가 거부를 이렇게 하다가 10년을 제가 세월을 다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장로님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자기가 목사님과 교회가 장로님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나는 그런 장로님 되기 싫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뭐죠 이렇게 후보자들 이 보면 큰 교회는 사진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아실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냥 칼로 도려내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이렇게 후보자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그냥 이렇게 자기가 거부를 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자기가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매를.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잠 가정에서도 어려움들도 있었고 자기가 하여간 10년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 추천을 하더라도 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금방지게 주제넘게 그 얼굴을 도려내버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추천한 것을 자기가 거부를 해서 제가 참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리 요즘 교회 직분들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행여 말로라도 그것을 경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 그 직분은 그분들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말로든 행동이든 그것을 가볍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에서처럼 망령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직분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들을 이렇게 망령되이 여기면 이것은 본인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섣부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첫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음행하는 자,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들을, 은혜의 특권들을 망령되이 그냥 경홀히 여기는 자, 바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받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서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또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정말 서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집사님들은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라도 그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 뭐 장로가 뭐가 어때?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망령대행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들을 다 인격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되죠. 존중히. 그리고 또한 교역자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존중히.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사석이라도 뭐 목사가, 전도사가 이런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그런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에서의 잘못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두 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그 가운데 이제 말하는 소리가 있었던 그곳에 이런 곳이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첫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18, 19절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과 어떤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 장면을 묘사하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곳은 이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내산에는 불이 만질 수 있었고 불이 붙는 산,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불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침침함, 흑암, 폭풍, 그리고 그 가운데 나팔 소리가 있었고, 이런 두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도록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짐승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 들어가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 중보자였던 모세 자신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까지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제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새 언약의, 이제 설명을 하죠.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지금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딘고 하면 바로 시온산이다. 시온산,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시내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면서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누가 속해 있느냐?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조금 어감이 약한데 이제 영어 번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원문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 천만 천사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모여 있습니다. 축제를 벌이면서 기쁨으로 모여 있는 그 천만 천사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하게 된 이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거기에는 천사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축제를.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장자는 대표입니다. 대표. 장자들만 있다는 게 아니고 장자가 있다는 것은 그게 모든 가족들이, 그 어떤 자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 전체 성도들의 모임. 정말 여기 하늘에, 이거는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기록되어진, 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거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또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 한번 보시죠. 천만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가 있느냐?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해져 있는데 누가 계시느냐?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만민을 심판하시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누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계시록 7장에 보면 정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의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온전하게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냐? 바로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장자들은 법적인 의미라면 여기에 의인들의 영, 이거는 구속함을 받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있게 되죠? 누구 때문이냐? 이어지는 24절을 보십시오. 그게 누가 계시는고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누가 있느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장자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다. 아벨의 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벨의 피는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인에게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정말 심판을 요청하는 피라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냐?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요청하느냐? 우리들의 구원을 요청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느냐?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뿌린 피, 그분의 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장자들, 그리고 의인이 된 우리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속할 것이냐? 우리도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냐? 바로 시내산 공동체가 아니라, 첫 언약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늘의 장자로서 기록되어진 그 성도들의 모임, 천군 천사들은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공동체, 그 구원과 축제의 공동체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29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왜냐하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서 땅에서 경고했던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도 그것을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배반하게 되면 그 배반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거는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하늘의 시온성, 하늘의 예루살렘성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습니다.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찾아오셨을 때 그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학계의 2장을 보면 학계의 2장에 나오는 말씀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 후반, 26절 후반부, 내가 또 한 번, 내가 한 번 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한 번 진동하게 만들 거다. 그때는 땅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도 포함할 거다. 그런데 그 성경,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이 땅을 그냥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땅만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도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해석을 합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또 한 번이라고 말씀하신 것, 또 한 번 흔들어 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심판만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겠습니까? 이 흔들어 버리는 걸 통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서 진동하고 무너져야 될 그 어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어떤 유한한 어떤 영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동하는, 흔들려 버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 흔들어 버리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자. 이 말은 감사를 드리자, 감사를.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감사.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에서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통이 딸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의로우심에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도록이 아니고, 우리가 만족하도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정금같이 보배로운 자들로 나타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일시적인 세상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악한 습관에서 끊어버리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섬기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들의 입술 속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하늘에 속한 이 공동체 속에서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한 사람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지켜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